오늘도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끝자락인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5년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11개월 동안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계절은 깊어가고 주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데 저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살았는지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양보하려 하지 않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용서, 섬김을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성탄 축하의 밤 연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높여드리고 연습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보다 화합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 온갖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 사람이라 인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끼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먼저 검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신청 및 안내를 클릭하고 봉사 신청자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2025년에는 몇 분이 신청하셨는지 세어보았습니다. 1월 3일에 상조 봉사를 신청하신 교우님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총 79분의 교우님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봉사를 신청하셨습니다. 한 교우님이 2개 또는 3개 봉사팀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봉사 신청은 하셨지만 봉사로 연결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올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팀입니다. 관리팀 4명, 교회 학교 14명, 나눔팀 6명, 디자인팀 3명, 방송실 4명, 사회구제봉사, 중고물품 포장 3명, 상조팀 1명, 새가족 환영회 1명, 성가대 15명, 성경통독팀 2명, 양화진 기록관 1명, 양화진 안내 7명, 양화진 알림방 2명, 양화진 원예 가꿈 3명, 양화진 홀 안내 4명, 예배 안내 1명, 의료팀 1명, 제설팀 1명. 제설팀은 양화진 참배객을 맞기 전에 양화진에 쌓인 눈을 치우는 봉사입니다. 주방팀 4명, 중보기도 1명, 차량팀 1명, 친교팀 1명, 침묵의 기도실 2명, 통번역 1명,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2명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부서는 총 77개의 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신청하신 14분께 감사를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학교에서 매주일 예배드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800여 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1,4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어부에서 고등부까지 연령별로 나뉘어져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800여 명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260명의 선생님들이 9개 부서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교우님들께 교사로 섬겨달라는 요청을 드릴 때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간다는 반응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며 주저할 때에 준비되지 않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평생 해도 부족한 것이 준비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던 해 1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에 의한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우님들이 보통 서너 개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교회 곳곳에 필요한 손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목사님의 권면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등부 담임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한 저에게 권면으로 해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 처음으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랬노라며 들려주신 권면은 많은 부분에 준비되지 못하고 어설픈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던 소중한 조언이었습니다. 신앙 선배의 세심한 도움으로 시작된 봉사는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청소년이었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 안에서 청장년 교우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로 듣는 입장이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왕 예수님 믿을 바에는 대충 말고 잘 믿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갖지 않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재능은 자신을 망치고 타인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빠뜨리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에 속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시간까지 저를 위해서 다른 기도를 드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분별을 위한 기도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봉사를 시작하면서 얻게 된 유익입니다. 또 다른 유익은 인생은 모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내일 일은 알지 못하기에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며 그러한 삶이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모험이라면 즐겁게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인생이라는 멍석 위에서 신명나게 놀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비록 후회할지언정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인도 봄베이 한인교회 담임 교역자가 안식년을 갖는 2년 동안 대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6시간 만에 지원해 보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인교회로부터 논의한 결과 사역이 결정되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한 달 만에 도착한 인도 봄베이 공항을 빠져나가며 달려드는 모기대와 높은 습도, 적응하기 힘든 역한 냄새를 매일 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잘못 왔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으니 가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저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사 수급을 위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몇 해 전부터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각 예배실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하기도 하고 안내문을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순번을 맡은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를 외치며 함께 봉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청년들이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2005년 가을부터 봉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교우님들께 전화드렸던 때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한 교우님이 제 전화 받기 무섭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시 봉사를 권면하면서 정시 출근에 야근은 기본이라는 부담을 드렸기에 들어야 했던 피드백이었습니다. 강한 부담이 느껴지는 전화였음에도 많은 교우님들이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일 설교 녹음 파일을 CD와 테이프로 굽기 위해서 수원에 사시던 교우님이 토요일마다 양화진으로 와주셨습니다. 토요관리봉사팀은 명절 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봉사의 자리를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용되는 주보는 시니어 교우님들께서 토요일마다 접고 계십니다. 주보에 여러 가지 간지를 끼워야 하는 주에는 다른 때보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배드리는 교우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도 주보를 접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우님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교회 학교 안내문을 나눠드렸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삶의 경험을 지닌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반에 12명이 넘는 학생들을 한 선생님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보람을 나눌 선생님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실 선생님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해 전 교육관 4층에서 1학년과 2학년 남자 어린이 2명과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질문한 어린이에게 한번 맞춰봐 하고 되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친구가 여자요? 하고 하며 확신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딩동댕이라고 말해주며 궁금했던 것을 확인한 어린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에게 주일마다 교육관 입구에 왜 서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6일 동안 흩어져서 지내다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육관으로 모이잖아 그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또 흩어져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가자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야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배고프다고 소리치면서 교육관으로 달려오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환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보기만 해도 미소가 머금어지는 사랑스러운 어린이 그리고 달라진 눈빛으로 사춘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선생님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교 200주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 중에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기에 교사로 봉사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회 학교 외에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봉사하실 곳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 다해 관리하고 있는 영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도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봉사 자리를 지켜가는 교우님들과 함께 교회의 소명제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준비가 되면 시작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싶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교우님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중보기도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2030 교구와 자녀 양육으로 지친 3040 교구 그리고 장년과 노년으로 매듭지어 가시는 장년 교구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 계신 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졸고 있는 영혼, 잠든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을 깨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며 산맥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계신 시니어 교우님들의 기도는 삶의 연륜에서 깨달은 깊은 내용으로 중보해 주실 것이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루에 오랜 시간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시다면 핸드폰 쥔 손을 기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환영 때마다 봉사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페달을 밟기 위해서는 힘이 들지만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사는 힘이 들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 확실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열한 배신에도 노염과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명하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진지하게 부탁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배우려고 하면 등록금을 들고 자신이 원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 랍비의 문화에서 동료들과 함께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제자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친히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심에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는 헬라어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말로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대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12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의 형 베드로는 언제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는 존재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안드레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형 베드로를 먼저 거론한 후에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이름만 등장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형을 예수님께 인도한 이야기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려는 어린이를 주님께 인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예수님께 인도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당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어린이와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방인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형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 형제처럼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조용히 인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도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를 당했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X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 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성경의 시몬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전부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더불어 시몬도 존재감 없던 제자였습니다. 시몬의 이름 앞에 셀롯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열심당원, 혁명당원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일제강점기의 독립군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철저한 반로마 주의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싫어하였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에 순응하며 로마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로마의 협조적인 유대인을 공격했던 열심당원 시몬과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동고동락하며 복음 전도자로 훈련되어 갔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튀르키예와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흑해 지역까지 가서 전도를 하였고 영국에도 복음을 전했으며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톱으로 잘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습니다. 그는 다데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데오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순한 예고와 자신이 이 땅을 떠나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현현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데오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기 시작을 했고 자신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데오는 시리아와 아라비아,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는 한 가지 재능을 가졌든지 다양한 재능을 가졌든지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신실한지 누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늘 속에 가려져 있다 해도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배신자가 아니라 열한 제자도 같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절망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가 이처럼 비참하고 무력한 파국을 맞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몇 차례 순환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자 배신한 자신들을 원망하고 계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만 제자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무력하셨지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수수께끼 같았던 말씀들,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가르침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닭 울음소리에 심히 통곡한 베드로처럼 10명의 제자들도 통곡의 시간 안에 머물며 주님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통렬한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거쳤을 것입니다. 참회의 시간은 있었으나 시간은 때로 감동을 쉽게 하고 애초에 결심을 희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온전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관할 수 없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여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들은 우리의 앞서간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충직하게 순종하였기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서 기억하고 있는 순교자들도 앞서간 증인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계신 교우님 모두도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대림절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분주한 연말임에도 보라색 넥타이와 보라색 스카프를 준비한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떠올리는 대림절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대림절기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헌신과 삶이 요구되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봉사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주보에 봉사자 모집 광고를 올려도 충원되지 않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먼 곳으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이 시작인 동시에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12번째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과 어떤 헌신으로 대림절기를 보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었으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열한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로 살며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무관하지 않은 우리 각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명령을 충직하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는 가족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중보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